설교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부활은 우리들 믿음의 문제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믿는 것보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기적,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인데요. 마지막 31절에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로고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함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30절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표적, 이적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요한복음 글쓰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 아시죠? 제일 머리와 꼬리가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의 표적으로 치면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표적인 부활 표적은 마지막이니까 수미상관이 되죠. 그래서 4장에서는 병든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5장은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은 5천명을 먹이시고, 다섯 번째 표적은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 중요하지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을 암시하지요. 어쨌든 이 모든 표적들은 그 절정인 일곱 번째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혹시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나 오만함이 있는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절대성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신의 경험을 아주 축소하고 무시하는 신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는 나의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변호하고 변증하려는 노력보다 부활의 삶,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인생을 걸으십시오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부활이 왜 교회 밖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설명들이 뭔가 잘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를테면 부활 후첫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먼저 나타나세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 처음 나타나십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설명이 많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점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요새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구글링으로 대제보면 금방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평이 안 좋습니다. 부활이 소위 기적이요, 표적인데, 지난 300년 동안 이 표적은, 기적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었습니다. 부활이 실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건 현저하게 정도를 벗어난다라는 주장이죠, 그 사람들. 기적을 의심하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곧잘 믿었던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었던 스토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그런 학습을, 훈련을 많이 받은 결과입니다. 르네상스라는 혹은 계몽사상에서부터 믿었다가 안 믿게 되는 케이스를 무수히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지난 300년입니다. 스토리마다 의심하면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그러한 학습, 근 300년 동안 우리가 계몽주의 사상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역사를 접근하는 마음을 어떤 털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아 응당 그렇겠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이런 일 가지고 왜 하나님을 불러오세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표적과 기적을 소환하여 더듬어 보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기적, 부활, 크리스천들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요.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 긴장의 폭을 좁히고자, 그 긴장의 강을 건너고자 우리가 시도를 많이 하지요. 아, 딜레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럼 단박, 반박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그 조사에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또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부활을 변호하고자 하고 옹호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죠. 심지어 신학교의 강의 시간에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이 부활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럽니다. 교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학생은 아, 저 교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 같은 교수님은 나는 참 생각은 참신한데 난 부활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전한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부활을 증언하는 방식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의 구절을 눈여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되었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입구에 돌이 치워진 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첫째, 빈 무덤입니다. 이때 갑자기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그 표적 예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시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다.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담, 표적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 예견. 설명을 어떻게 하든 이걸 증거 혹은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 데이터 세 개를 가지고 부활 신앙을 확장할 수 있다? 가능할까?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면은 당연히 더 의심하죠.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문도들에게 보이셨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건데요. 500여 명의 예수님 부활하신 목격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카운터 어택을 하죠. 아니 500명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 모았지? 뭐 때문에 모였지? 어떻게 예수님을 봤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들에 대해서 낱낱이 답할 수 없죠. 특히 로마 가톨릭처럼 뭘 봤다라는 그 목격담 모험지으로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남미에서 누군가가 성모 마리아를 봤다. 그렇게 하면, 오,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믿음이 가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조차 그런 목격담이 부활신앙의 결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난하죠, 가톨릭 교인들한테. 아이, 그런 거 한보따리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도 뭐 그냥 믿을까 말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튕겨버리죠. 뒤집어서 말하자면 성경이나 기타 고대 문서가 보강해주는 증거 데이터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부활 관련 데이터를 우리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득력 있게 부활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케네디 암살 증거 데이터? 트럭 수십 톤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는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부활에 관련된 최소한의 팩트 체크, 데이터 3개 딱 가지고 있어요. 빈무덤, 목격담, 예수님의 예견.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요? 모두가 동의하는 팩트 3개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건데요. 쉽게 부활을 믿게 할수 있는, 즉, 무신론자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참, 딜레마인데요. 그럼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할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보십시오. 가짜 리더에게 속았지만 소수의 추종자 때문에 명맥을 유지합니다. 급진파 유대주의 역시 가짜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가 죽자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 운동은 살아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지도자, 메시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이비 급진 운동이 존속을 하기는 해요. 우리들한테 별로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짜 메시아, 가짜 부활 미몽에서 깨어났다고 해서 그 운동의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 종말이 가까워 왔어. 부활이 있을 거야. 빈무덤까지 우리가 보았잖아. 나도 봤거든. 너도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그 운동이었던 것이 거대 종교가 된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일지는 몰라도 부활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라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데이터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활 데이터를 해석하는가, 보는가, 나의 세계관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가져다 오는 그 영향과 운동성이 어떤 방향이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아놓은 데이터가 비록 빈약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허용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 벌어질 때 그것을 허용할 줄 아는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증명되었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부활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전에 어떤 다른 연유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이걸 어떤 논리로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어떤 논리나 역사적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경우를 봤어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무조건 믿었어요. 부활의 증명을 가지고 제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의 합리적 근거를 대고 부활을 옹호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흐릿한 그러한 것들을 좀 분명하게 해석도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관 말입니다. 본문의 부활 이야기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빈 무덤이 있고 목격자가 있고 또 회심한 사람들이 500여 명, 1000명, 3000명 이것들이 연속극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참 놀랍다는 것이죠. 그저 제겐 이게 크리스천 세계관으로서 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 혹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설명하는 성경이 향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개종시켜 나갔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고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갑자기 불쑥 들어오셨지요. 벽을 뚫고 무슨 삼투작용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 한쪽 방에서 해체돼 가지고 안 보이다가 옆방에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믿습니다. 단지 설명할 수가 없을 뿐이에요. 세상 만물을 현대 과학이라는 박스 속에 구겨 넣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불가해한 종교적이거나 비가시적이거나 영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눈, 관점 혹은 세계관의 일부입니다. 성도님들도 경험 있죠? 꿈을 꿨는데 혹은 뭔가 슬쩍 스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사건으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루나 이틀 전에 꿈을 꾸었고 일주일 전에 슬쩍 스친 듯이 본 적이 있었던 사건이 실제 벌어지는 것. 놀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활짝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고 해서 화들짝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 우리 경험을 신뢰하면 안 돼. 성경을 신뢰해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내 개인의 경험을 애써서 무시하려는 생각을 언년 전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경험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치 신학교에 가면은 주석서가 있는데 주석책이 2000년 동안 수만 권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화성인이 외계인이 착륙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도서관에 왔어요. 100권의 주석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성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성경에 대해서 썼네? 그런데 왜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조크를 한답니다.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같은 성경인데 경험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내 자신의 경험 사이를 금을 그어서 이분법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내 경험과 전통과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성경이 같이 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참 간직하고 있는데 성경이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으로 사도신경이 채택되었는데 당시에 같은 성경으로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해서 교회가 분리됐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은 저기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자.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당이에요. 영어로 channeling 하는 자지요. 자기가 성경 해석자로 자처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이 참 교묘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살짝 감추고 한다는 말이 성도들한테 당신의 경험을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뜻이에요. 사기죠. 성경 무당들은 내 설교, 내 신학에 집중하십시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이건 나의 주관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직관과 경험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 인생은 힘듭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일부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면에서 도움과 영감이 된 만큼 성경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문도 불러일으키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성경은 인생의 나머지 같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고 캐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부활, 변화하고 변정하려 마십시오. 부활의 삶, 현재의 삶,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의 변호하려고 하고 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 걸맞는 저희들의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힘쓰게 해 주옵소서. 변정하려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혜롭게 크리스찬 삶을 살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